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위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건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이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미성숙한 그런 신앙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뭔가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호기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은 사고를 잘 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꾀임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소위 쉬운 말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을 추구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적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오류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잘 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감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비로운 그런 매력들을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에게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장막에 계시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거대한 신상 가운데 있고 그들의 자기 집 방 구석구석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길 때 그들은 아주 화려한 음악과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몰래 숨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세속신앙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오는 신앙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과 동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허물입니다. 이 신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의라는 말, 이런 말이 붙는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경향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우상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마저도 율법의 틀 안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복음을 깨달아 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위험 중, 잘못된 신앙의 위험 중에 하나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터키 땅 거의 중앙 거기에서 약간 남쪽 해변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보면은 거기에 갈라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모임에 그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뭔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 변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와 함께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했다.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몇 사람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요지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더해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도 없고 바나바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가르침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크게 요동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였던 다른 복음의 신앙,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참된 복음보다 더 강조되어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성경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신앙을 반대합니까?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참된 복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 그렇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할례를 더하여서 이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믿는 자의 삶은 이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혼합시켜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근래와 같아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 즉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무엇으로 딱 가지고 왔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정신이 바로 율법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묘하게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구원, 육체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온전한 복음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구원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발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 얻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섞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중에는 믿음은 약화되고 우리의 행위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믿음보다 행위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겸연쩍고 그리고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훨씬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있어서 뭔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인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또 힘써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무언가가 하나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옆에 다른 어떤 것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미혹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가 그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슬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에 무게추가 있는 신앙, 그것을 율법적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자신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는 그리스도에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슬퍼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는 그런 의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항상 자기의 의의를 바라보거나 자기의 행위에서 이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근거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을 깨달은 신앙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적인 신앙을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합니까? 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생각해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얻은 것이냐 믿음에서 얻은 것이냐, 너희들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 것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런 성령을 경험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율법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 세계에 있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교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 마음에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세기의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 말로만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아 그것이 그렇겠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항상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1세기에 그들에게 오신 예수가 어떻게 그 복음의 성취 자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서게 된 것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들의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지식과 교리와 삶을 좋게 여기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였던 유대주의자들을 그들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 충성하였는데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그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율법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말로는 이해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뒤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가? 성경 열심히 읽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계속 자기의 뒤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의 생활입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항상 보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항상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바라볼 때마다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도 결코 불신앙의 두려움과 혼란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죄 용서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율법적인 신앙을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는 참된 복음은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아주 무거운 영적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명정님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통한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삶에는 끊임없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저녁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양심에 아무런 그리낌이 없는 그런 자기의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결코 자발적이거나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즉 자신의 순종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기도 하고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떳떳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즉 이 부자가 하나님 앞 전에 들어가면서 한 달란트 거액을 탁 흥금함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가서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하나님 나의 의의를 보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그런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실패할 때는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생기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혹한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과 시비와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순종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던 바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신앙을 이데올로기화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념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마땅히 정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고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 이삭 몇 개를 이렇게 부벼서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건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 복음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가 없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즉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처럼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울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짜이고 결코 참된 믿음의 행실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결코 조건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무엇이 주어질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결코 불안해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조건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순종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항상 자기를 신뢰하고 조건적인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형식적이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참된 복음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신앙의 모습,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